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5장 법궤가 이제 드디어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가는 아주 참 참담한 풍경을 보게 될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을 통해서 두 차례의 큰 참패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3천 명이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긴급 군사 작전과 회의를 논의한 끝에 기상천외한 방안을 내죠. 근데 그들이 대패를 하고 나서 3천 명의 병력을 잃고 나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패하였는고. 질문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질문 끝에 그들이 꺼내놓은 방안은 아주 괴기스럽고 황당한 방안이었는데,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의 현장으로 옮겨오는 발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제사장까지 따라오게 되죠. 해서 법궤가 전쟁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승리는 확보한 거나 다름이 없는 용기, 충천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더 큰 참패를 겪게 됩니다. 3만 명의 병력을 잃게 되죠. 거의 10배 가까운 참패를 겪으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가봇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는 더 기가 막힌 종지부는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겨가는 엄청난 참상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 이가봇이라는 영광이 떠났다라는 선언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그 끝부분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봄으로써 오늘 내용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장 21절을 좀 볼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기 떠났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데 이 떠났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 문법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중적 그 그림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 법궤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과 같은 형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떠났다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법궤가 이방 땅의 포로 생활 같은 경우를 겪게 될 것이다. 누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느 쪽 시각이냐가 달라요. 마치 안 죽은 의사를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의사지만은 일본 쪽에서 볼 때는 아베 총리의 그 회개한 발언처럼 사형수로 명명되어지는 그런 시각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법궤를 놓고도 블레셋이 보는 시각과 이스라엘이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다르죠. 첫째는 법궤가 이방 땅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났다라는 표현 속에는 무엇을 전제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집을 떠나요. 그러면 그 떠남 속에는 보편적으로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돌아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돌아옴을 암시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라라는 떠났다라는 말 속에는 이 법궤가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약속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법궤의 스토리가 무려 세 장에 걸쳐서 세밀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4장, 5장, 6장. 구조를 보면 4장에서는 이스라엘 실로에서 전쟁터로 옮겨오는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는 미신적 차원에서 법궤가 아니라 괴짜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대참패를 목격해 하고 이방 땅으로 옮겨집니다.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떠남 속에는 뭘 전제한다고요? 돌아옴을 전제한다고요. 그래서 6장에서는 이 법궤가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석장에 걸쳐 이 법궤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신앙을 그대로 들춰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전제적 질문을 좀 해야 돼요. 뭐냐 하면 참 구조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법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스라엘 한복판에서는 대참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읽어본 이 짧은 5절만 해도 블레셋 땅의 포로 생활처럼 끌려갔던 이 법궤가 그 땅에 뭘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신적 신앙행위를 한편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법궤에 담긴 본체적 의미, 그거를 놓쳐버리고 법궤라는 형식과 형틀만 붙들고 있는 그런 종교의 그 껍데기 현상, 이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한복판에서는 여지없이 대패를 안겨주는 물건으로 괴짜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법궤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그렇게 적군의 손에 빼앗겨 이제 마치 포로 생활로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 이방 땅에서 존엄하심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은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불신 속에서도 이방 땅에까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묵묵히 일관되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꿋꿋하게 그 오역과 무너짐과 실패와 못난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는 겁니다. 어디에까지요? 이방 땅에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통치, 경영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1절을 볼까요? 오늘 여러 군데 그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유념하실 것은 이 지명을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르죠? 아스돗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잠깐 앞을 보십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절 한절씩 설명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에벤 에셀 많이 들으셨죠? 자,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에벤에셀은 어떤 뜻으로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에벤에셀. 무슨 의류 계통에도 에벤에셀이 있어요? 그렇죠?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참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승리의 현장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불행하게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은 부정적 차원에서 사용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그리고는 영광이 떠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내일은 우리가 또 싸워야 될 새날이 우리 앞에 만만치 않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에벤에셀이 갖는 이중적 의미예요. 과거를 보면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 속에는 오늘 이 현장만은 적어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그 에벤에셀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물건인 법궤가 아스돗 블레셋 땅으로 옮겨집니다. 자, 그럼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 여기에는 곡식의 신을 섬기는 다곤을 섬기는 신전이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혹 이스라엘 지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전역 중에서도 지중해 쪽으로 한 귀퉁이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지만 블레셋 땅은 5대 도시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도시가 아스돗입니다. 근데 이 아스돗의 지방에서 섬기는 신은 다곤 신인데 곡식의 신이에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곤이라는 곡식의 신을 섬깁니다. 그들은 농경을 주 직업으로 풍요의 신을 항상 갈망했어요. 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아스돗에 옮긴 이유는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곧 그것은 누가 진 거냐면 이스라엘이 신이 진 겁니다. 그럼 진 신은 포로로 붙들려가야 돼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아 오는 겁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법궤가. 아까 떠났다라는 말 속에 이중적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포로 생활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궤가. 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우리 말라기서 자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좀 볼까요? 2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니까 누구도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천대와 멸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기록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들의 실수와 미신적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 앞에 여호와의 법궤가 지금 포로로 붙들려서 그 다곤 신을 섬기라고 그 옆에 둔 겁니다. 이게 고대 사람들의 신앙적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센 신과 비록 포로의 신이지만 붙잡아온 포로의 신과 합력을 이루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자기들에게 더 큰 물리적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 이 사고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 옆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예요. 달래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과는 마치 지금 북한이 제일 믿고 있는 게 뭐예요? 핵무기예요, 핵무기. 핵무기가 있어야 빵의 문제도 해결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금 국가 운영의 논리예요. 마치 그런 거죠.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하나님의 법궤를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보질 못하고 그것을 똑같이 미신적 주술적 행위로 종교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화시켰다고요. 신앙을 수단화시켰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되고 미신적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나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찍 아침에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안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다곤이 고꾸라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밤새 딴 사람이 들어와서 넘어뜨렸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비록 참패를 경험케 했지만 이방 땅에서 그분의 존엄함을 드러낸 겁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패하게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천하에 이방 땅에까지 온전히 블레셋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 다곤 신전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고꾸라져 있는 마치 경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설정하신 겁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해학적 기술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데 3절 뒷부분을 좀 보십시다. 일어나 본 적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 웃기는 인생들이죠. 자, 뭔 신이 사람에게 부축을 받고 제자리에 다시 세움을 입어요. 이것이 아주 그 해학적 기술 방법이에요.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신을 자기들에게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신으로 섬기는 미련한 인생들. 쓰러진 신을 부축해가지고 일으켜서 제자리에 세워놓고 다시 그 신을 향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비는 인생들. 그것을 이렇게 해학적 그림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스돗에서는 더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 4절을 보십시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 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똑같이 전날과 같이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게 뭐냐면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오체 불만족. 이 신이에요. 머리가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졌어요. 자, 오늘 이 5장 전체에 걸쳐서 제일 많이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손. 자, 이 손목을 누가 끊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 손이? 여호와의 손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비록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곰곰이 제 신체를 묵상해 보면 제일 오묘한 데가 손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게 요즘 그 로봇을 만들어도 사람의 이 손동작만큼 절묘하고 오묘하게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에서는 이 손이 그 사람의 능력이 나가는 통로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 하면 하나님의 통치, 경영, 섭리가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할 때는 바로 그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잘려지고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그림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거기가 우리 다곤의 손모가지가 끊어진 그리고 모가지가 끊어진 널브러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문지방을 밟지 않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무려 몇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면 BC 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원래 어느 종교든지 성소가 있죠. 그런데 그 성소의 문지방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상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는 분기점으로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필 이 끊어진 두 손목과 머리가 그 문지방에 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그것을 기념해서 문지방을 밟지 않은 또 나름대로 미신적, 주술적 행위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지키곤 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영적으로는 무지예요. 굉장히 무지예요. 인간은 이미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지적인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끔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의 논리력이나 이해력이나 설득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는 행위가 전도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전도를 갖다가 고린도전서에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군가가 전해줘야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그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조건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의 근거가 외부에 있다는 뜻이 전도행위고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무지예요. 자, 이제 난리가 났어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6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기 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자, 여기 잠깐 저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더하사. 이 엄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카베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거룩 영광이라는 말이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 지역에서 엄중을 더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뭘 드러냈다는 얘기입니까? 영광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아까 서론 시간에도 전제적 큰 질문을 던졌지만은 왜 이스라엘 안에서는 패배하는 그림을 보이셨고 이방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그림을 보이셨는가? 그것은 이중적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종교 수단으로 그래서 법궤를 괴짜로 바꾸어 버린 미신적 행위에 대한 질책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방 땅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천하 만유의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도 영광받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이 블레셋 지역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을 더하사, 이 말은 곧 다른 표현으로는 영광을 드러내사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선교지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기는 매우 깊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선교적 대사명이 이 의미 속에 사실은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 이런 대책회의 끝에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6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영광을 드러내사 그 말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약속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디로 옮길 것을 명하죠? 가드로 옮겨가라. 자, 그래서 법궤는 또 여행을 떠납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법궤가 옮겨 다니는 루트가 정확히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은 블레셋 전역을 정확하게 균형 있게 아우르는 위치에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유랑하여 머무는 곳은 블레셋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정확한 일정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치되었던 데가 아스돗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어디로 가죠? 가드로 갑니다. 근데 가드에는 더 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블레셋에서는 이 다곤이 도저히 여호와의 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센 데로 갑니다. 거기가 가드예요. 여러분 혹시 가드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자이언트 자손으로 유명합니다. 평균 신장이 2m 50에서 3m.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신장도 굉장히 커졌더군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평균 신장이 저였어요, 저. 아, 진짜입니다. 제 키였어요. 근데 지금 무려 8cm가 커졌더라고요. 8cm. 우리나라 평균 신장이 73. 73. 지금 남자. 그러니까 73을 기준으로 크냐 안 크냐를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 키가 슬쩍 나오나요? 2m 50에서 한 3m. 골리앗이 3m라 그래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여기 가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게다가 가드의 신은 아스돗의 다곤보다 더 센 신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포로로 붙잡은 그런 기능을 한번 누려보리라, 맛보리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이곳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아스돗에서 벌어졌던 난리가 그 좁은 땅 블레셋 전역에 이미 소문으로 다 퍼졌습니다. 자, 이 법궤를 맞아들이는 백성들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거기에서는 온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전부 종기가 걸리게 됩니다. 종기가 났어요. 끔찍한 재앙이 벌어진 겁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내렸던 열 가지 재앙들처럼 온 땅에 재앙이 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잊질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장소를 물색하다가 마지막 장소로 에그론이라는 장소를 택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자, 저를 볼까요? 이 에그론에는 사실상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복을 주고 하던 장소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기를 표시를 해두시고 열왕기하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1장 사마리아 왕 아시아가 병이 들죠. 자, 2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3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바알세붑은 익숙한 표현들이죠. 바알세불이라고도 신약에서는 불리웁니다. 자, 이 바알세불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파리 때 대왕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파리의 대왕인가요? 거기에 표현이 여기의 표현과 연관성이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바알세붑은 무슨 뜻인가 하면 파리 때 대왕인데 신라곤이라는 글에서도 이 바알세붑은 사탄의 오른잡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은 가장 기원을 오래 갖고 있는 유명한 이방의 신이에요. 이제 블레셋이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이 있는 신전으로 여호와의 복궤를 옮겨요. 이제 마지막 그 결전의 날을 기대하면서 블레셋은 이 하나님의 복궤를 이곳으로 옮겼을 겁니다.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본문으로 가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할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자, 거기서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또 뭐가 나오죠? 손이.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엄중. 아까 엄중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란. 에그론에도 바알세붑에 그 모든 우상 섬김 노름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손이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포로로 붙들어간 그 법궤 앞에 완전히 제압당하고 굴복당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구원을 소리쳐 부르짖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세 개의 지명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스돗, 가드, 에그론.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가 여기에 법궤가 이곳에 와서 이 땅을 완전히 삼키고 제압하고 그분의 존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 성경 전체에서 그 의미를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을 여호수아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서부터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소대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앞을 보세요. 자, 드디어 그 오랜 기간의 가나안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자,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면 온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점령했어야 전쟁이 그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2절 마지막에 보면 가사와 어디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가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봤던 또 어디가 등장을 합니까? 아스돗에만 어떻게 해요? 남았더라. 남았더라라는 말은 점령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절은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에게 명하고 여호수아에게 명할 때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숨 쉬는 것은 일절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절하고, 멸절이라는 말은 소멸시켜라 그 말이 아니라 내게 바쳐라 그 말이거든요. 성경적 개념으로는. 그래서 온 땅을 점령해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지중해 변방의 이 조그만 지역, 블레셋은 지도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조그만 지역, 가사, 가드, 아스돗, 여기에만 약간 남겨뒀어요. 이거는 전체를 점령하고 프로테지로 볼 때 한 1, 2% 정도밖에 안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남아있는 게 1, 2%예요. 그럼 그 1, 2%라는 세력이 98%, 99%를 점령한 이스라엘과 힘의 역학관계상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안 되죠. 이거는 남겨두나 마나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중해 변방의 이 블레셋 지역을 조금 남겨둔 이 이면에는 어떤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적 사고보다는 이걸 뭘로 본 겁니까? 크기의 논리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98을 먹었는데 뭐. 요거 남겨둔 게 2%밖에 안 되는데 뭐. 이건 지네들이 아무리 용수고 덤벼봐야 이건 잽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돼. 남겨둔 거. 게다가 더 무서운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든 우상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쓸어버리지 않습니다. 남겨둔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힘의 논리로 볼 때도 별거 아니에요. 1, 2%밖에 안 돼요.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이 실수에 걸려들 때 교회는 큰 역사적 패착을 두게 돼 있습니다. 다윗이 비무장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맞짱 뜨러 나갈 때 한마디 했던 게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는 모든 전쟁을 자꾸 저쪽에 전차 10대 가졌냐, 우리는 11대 가졌냐, 이 싸움으로 자꾸 본다고요. 그 싸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영역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리고 승리를 믿고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보다는 우리는 보이는 표면적 크기, 세력 이런 걸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먹고도 2% 내지는 1%를 힘의 논리의 개념으로 남겼을 때 그 1, 2%밖에 안 되던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나나 보세요. 블레셋이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블레셋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 얼마나 혹독하게 고통을 안겨주는지를 우린 보지 않습니까? 그 땅에 무엇이 뺏겨가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가요. 너희들이 남겨놓았던 불순종의 씨가 어떻게 자라 너희들을 되덮쳐가는가를 보라 그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간단히 말해서 갈라디아서의 기록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세 글자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날도 무심히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사가 주는 메시지예요. 지독히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뿐입니다. 참 미칠 노릇이죠. 오늘 여기 블레셋은 그렇게 우리에게 거대한 치욕을 떠안기고 일어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복귀의 사건이 가져주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을 또 볼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치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산에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거기 또 뭐가 나오죠? 에그론 경계까지와 그 다음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 족속과 에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이게 전부 언제 남겨둔 거예요? 여호수아 때 남겨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 했고 점령하라 했을 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미래 완료형 시제를 썼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전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1장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직 안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직 발바닥으로 땅을 밟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3절에 시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언노니. 이걸 보통 미래 완료형 시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래 완료형 이런 시제는 어느 곳에만 표현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걸린 문제만 미래 완료형을 써요. 왜? 그것은 약속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냥 밟으면 내 것이 되는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지가 되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더라고요. 점령하지 않았더라고요. 못한 게 아니라. 그게 사사기 역사 아닙니까? 사사기는 계속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불순종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유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패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 포로로 붙들려 유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결론은 뭘까요?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돼 있어요. 크기도 의존하지 말고 수도 의존하지 말고 큰 교회 다니는 게 내 신앙 실력이 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큰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이 큰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망령된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오직 그분만 바라도록. 근데 우리 말로는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고 실생활을 열어보면 자기 수단을 찾아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계산하려고 그러고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하는 또 우리의 이면의 불신앙적인 어두운 그늘을 함께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괴짝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우리에겐 우상단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그런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생명도 온 영혼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음번 6장 때는 이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는데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걸쳐서 돌아오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석 장에 걸쳐 드러낸 이 법궤의 스토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사문화된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했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살아나는가,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가를 던져주는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 전체 이야기를 법궤라는 상징물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석장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주간 또 여러분들 길에 남은 모든 걸음걸음에 괴짝이 아닌 하나님의 법궤와 영광과 그 임재를 경험하는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걸음을 걷는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서신체로 한번 기도합시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늘 안 계신 것 같고 실패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불신앙과 못남과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 이방의 현장에도 그분의 존엄하심과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전혀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침묵하시는 분 같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경과 비바람 상황 앞에서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과 경영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그 전능하신 주님께 주님의 존엄함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 진행되는 대만 선교, 캄보디아, 미얀마 군선교, 수도권 선교 뿐만 아니라 또 남은 모든 목회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하시옵소서.